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 15,00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국제실종자위원회 ICNP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의 유럽 프로그램 책임자인 매튜 홀리데이 씨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생존 여부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강제로 이송됐거나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지, 혹은 사망 뒤 임시무덤에 묻혔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만 당국이 2만 5천 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CNP의 이 같은 수치는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홀리데이 씨는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종자 조사는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NP는 국가 간 무력 충돌과 인권 침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실종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드론 사용을 훈련하기 위해 크름반도에 파견된 이란 군사고문관들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살해된 이란 군사고문관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한 샤이드 136 무장 드론 운용을 돕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닐로우 보좌관은 그들은 우리 영토에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만일 그들이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고 우리나라 파괴에 참여한다면 우린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선박 두 척이 오늘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경선 네 척은 이날 일본이 관할하는 무인도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두 척은 오전 2시 35분경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해안경비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영해에 진입한 선박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76mm 포를 탑재하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순시선들은 이들 선박에 즉각 일본 영해를 떠날 것을 요구했으며 네 척 모두 오후에 영해 밖 인접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일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중국 선박의 일본 해상 침범은 올 들어 32번째이며 지난 13일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는 내년 초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비준할 것이라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어제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헝가리는 확실히 그들의 가입을 지지할 것이며 헝가리 의회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의회가 내년 첫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오르반 총리의 집권 피데스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의회는 아직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캐나다가 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 16억 캐나다 달러, 미화로 약 12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기후변화와의 싸움이 우리의 문 앞에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길보 장관은 우리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출물을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한 연 손실액이 154억 캐나다 달러, 미화로 약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국가 전략은 연방 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새 우주 비행사 선발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개 나라에서 지원한 2만 2천 명 가운데 최종 6명을 선발했는데요. 그중에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찬 장애인 지원자가 우주 비행사로 낙점됐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 우주국 ESA의 새 우주 비행사 선발은 2009년 이후에 13년 만이었습니다. 평가는 건강 상태, 신체적 역량 검증은 기본이고요. 심리 평가, 다중 인터뷰 등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영국, 스페인, 벨기에 그리고 스위티 태생의 3에서 40대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선발됐고요. 천문학자, 조종사, 엔지니어, 극지연구과학자, 의사 등 이들의 이력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인 영국인 존 맥폴 씨,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사로 뽑힌 겁니다. 올해 41살인 맥폴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10대 때 오른쪽 다리를 잃었답니다. 한때는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트라우마와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의사인데 장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우주 비행사 세계에 이 맥폴 씨가 유럽 우주국을 통해서 그 관문을 뚫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새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을 거쳐서 국제 우주정거장 체류를 포함한 임무를 받을 것이고 더 앞으로는 달 착륙과 달 궤도를 도는 ESA의 유럽 우주국의 새로운 전초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중동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월드컵 대회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 인물은 케빈 맥카시 미국의 공화당 하원 대표입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8시가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9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 강계와 양강도 해산 삼지연 지역 낮까지 구름이 많이 낍니다. 또 강계와 삼지연은 오전까지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3에서 10mm, 10cm 정도로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로 하루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도 3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영하 3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도 3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은 아침 3도, 낮에는 7도. 함흥은 1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원산은 4도에서 8도, 청진은 1도에서 6도고요. 끝으로 회사는 아침 최저가 영하 8도, 낮 최고도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EU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핀란드와 독일 등 몇몇 유럽 나라가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매길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에 실패했다는 겁니까?
네,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 모여서 EU 지도부가 제안한 가격 상한제 세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차만 드러냈을 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EU 지도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았었습니까?
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은 1메가와트시당 275유로, 미화로 약 284달러입니다. 현재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네, 이 TTF 선물시장에서 상한선을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또 동시에 상한선과 국제 액화 천연가스의 가격차가 10일 연속 58유로 이상이면 가격 상한선을 자동으로 발동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제 회의는 그 집행위가 내놓은 세부 방안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채택할지 말지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자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EU 집행위원회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네 회의는 시작부터 매우 격렬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칼라 산업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뜨거웠고 모두 알다시피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회원국 간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리스와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등 적어도 15개 나라는 이 가격 상한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입장인데요.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집행위가 농담을 하고 있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집행위가 제안한 상한선으로는 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후의 핵심 축이죠. 독일은 입장이 어떤가요?
네, 독일은 당초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는 가스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스 가격제 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수 회원국의 주장에 밀려서 이 상한제 도입은 찬성을 하되 상한선을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왜 이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겁니까?
네, 가스 상한제를 도입해서 일정 가격 이상의 가스 거래가 막히면 유럽의 가스 공급선이 위험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이들 나라가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 공급 축소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이런 부자 나라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입니다.
네. 자, 지난 몇 달간 우여곡절 끝에 이 가격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상한선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EU 회원국들은 다음 달 13일경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롭제튼 네덜란드 에너지 장관은 회원국 간의 이견이 정말 큰 문제라면서 이는 앞으로 2주 동안 할 일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변화 장관은 지금 폴란드는 이미 영하 섭씨 10도라면서 회원국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 혹독합니다. 러시아군의 집요한 공격에 대부분의 에너지 기관 시설이 기능을 상실했고요.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병원도 전기가 끊겨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추가 공격 우려 속에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인 우크레네르고는 24일 저녁 7시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50%가 지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만 9개월이 되는 날이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단행했죠. 러시아가 빠르게 승기를 잡을 거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전쟁은 10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인도주의 위기 우려도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을 떨어뜨리고 협상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또다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고요?
네. 일본 도쿄의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4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5일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당시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가 올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의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이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눈에 띄네요.
네, 일본 도쿄도의 물가 지수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앞서서 공표됩니다.
예.
네, 전국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이 도쿄의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건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그럼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변동이 큰 신선식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신선식품과 연료비까지 제외한 핵심 중에 핵심 물가 지수 CCCPI는 또 따로 선정하는데요.
네.
네, 이번 달에 이 지수는 지난해보다 2.5%가 올랐습니다.
예.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10월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가 상승했고요. CCCPI도 2.2%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이 전국 물가 지수는 3.6%가 올랐습니다.
일본의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군요.
네, 맞습니다. 도쿄 소비자 물가는 올 1월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상승에 그쳤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상승폭이 계속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3.4%까지 올랐고요. 이번 달에는 40년 7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네, 이 도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가격은 24.4%나 상승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스비가 32.5%, 전기비는 26%가 올랐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까?
네, 전기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엔화 가치 하락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엔화 가치는 왜 떨어진 겁니까?
엔화의 약세의 현상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이 연방기준금리를 0.25%에서 3.25%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반면에 일본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 고금리를 감당하기에는 일본의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0% 이하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다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가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핀란드와 독일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아니카 사리코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 회견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과다한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임시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이 횡재세 비슷하다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횡재세라는 게 횡재했다의 그 횡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입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초과 이윤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크니 그러니까 횡재를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네.
네, 최근에는 이 횡재세가 자주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유가, 가스값 등의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횡재세 부과 방안이요.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난 9월에 EU 나라들은 역내 에너지 위기 덕에 에너지 기업들이 발생한 초과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걸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떻게 시행할지는 각 회원국에 맡겼습니다.
예. 자, 핀란드 말고도 독일도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죠?
네, 로이터통신은 독일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독일 정부가 석유, 석탄, 가스 회사들이 거둔 초과 이윤의 3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이 방안이 실현되면 10억 4천만 달러에서 31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0일 독일 정부는 전력업체들이 올 9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독일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에서 새로 추진하는 법안에서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독일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석유나 석탄, 가스, 정유업체의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의 이윤이 2018년부터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20%를 초과할 경우에 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들 쪽에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 법안이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이는 해당 기업들에게는 불공평한 조처라는 건데요. 네, 독일 정부도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티안 린더 독일 재무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법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 가운데 핀란드와 독일 말고도 영국도 횡재세 부과할 계획이라고요?
네, 영국은 내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자국 에너지 업체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합니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관련해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올리고 또 발전 회사들에게 발생한 초과 이윤의 45%는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나서는 미국인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여성들이 낙태 방법으로 임신 중절 계약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제일 큰 쇼핑 대목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 나서는 사람들이 역대 가장 많을 거로 예상한다고요?
네, 미국 소매협회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쇼핑에 나서는 사람이 1억 6,6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전년도와 비교해서 8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자 미국 소매협회가 지난 201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추정치입니다.
1억 6,630만 명. 네. 네.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쇼핑에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소매업체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좀 조용한 연말 쇼핑 시즌을 예상을 했는데요. 네네. 미국 소매협회는 하지만 올해 쇼핑 시즌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배나 오른 건데요. 연말 쇼핑 시즌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 연휴 다음 월요일인 사이버먼데이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를 말합니다.
네, 자, 블랙프라이데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요. 새벽부터 아주 길을 길게 서 있다가 매장 문이 열리면 막 물 밀듯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때로 서로 싼 가격의 상품을 두고 소비자들이 싸우는 상황이 네, 벌어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광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자, 현장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난 거죠. 예. 하지만 지난 2년간 온라인 판매는 급증한 반면 팬데믹으로 물류 대란이 일면서 배송 지연과 품절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인가요? 올해는 뭐 10월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뭐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이렇게 해서 뭐 예. 할인하는 행사들 가게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과 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10월에 조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도 10월에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들 업체가 조기 할인 행사에 나선 이유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좀 분산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소비자로 인해 재고 부담에 시달릴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세일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행사에 재고를 처리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자, 미국인의 소비 수요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소비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서 소매업체들이 조기 세일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기 할인 행사 성적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CNBC 방송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의 연말 쇼핑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데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그리고 중간 선거로 인해 조기 판매가 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메이시백화점 측은 소비자들이 조기 할인 행사 시기에 매장과 웹사이트를 계속 방문하긴 했지만 구매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네네. 분석을 했고요. 자, 10월과 11월 초 판매 부진으로 타깃 등 소매업체 등은 연말 연시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소매업체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올해는 소비자들도 또 어느 때보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업계 전문가들은 조기 세일 행사가 부진했던 이유에 이 달라진 소비 심리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으로 지갑 사정이 나빠진 소비자들이 최대한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기 할인 행사 때 먼저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주요 가전제품 업체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0월 매출은 분기 중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는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사정이 빡빡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상품 구매 더 신중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지출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데는 또 저축이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정부 지원금을 대부분 저축하면서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금융 분석 업체인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미국인의 저축액은 2조 5천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연말에 지갑을 열고 쇼핑에 나섬으로써 소매업체의 매출이 예상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지역 소방서를 격려차 방문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의회의 레임덕 섹션, 즉 중간선거 이후 차기 의회 구성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고 묻자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적기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적기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여전히 반자동 무기 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역겹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자, 이는 사회적 기여 가치가 전혀 없다. 총기 제조업체의 이익 말고는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도 최근에 총기 규제법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공격용 총기 규제 내용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초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공격용 무기 판매와 대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사 과반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좌초됐습니다. 네. 자, 결국 법안의 내용은 일부 조정됐고요. 지난 6월 의회는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미국 의회가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죠.
예,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입니다. 다시 총격으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는데요. 네. 자, 이 사건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 일었고요. 이후 의원들이 초당적인 총기 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약 30년 만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지난 8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됐고요. 상원에서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총기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다시 여러 건의 총격 사건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최소한 25명이 다쳤습니다. 자, 22일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쇼핑객으로 붐비던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의 월마트 매장 매니저가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숨지고 또 최소한 6명이 다쳤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총격이 있었죠.
예,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총격으로 학생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 이날 밤 워싱턴 DC에서도 총격이 있었는데요. 매년 추수감사절이 열리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연례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았고요. 워싱턴 DC에 멀지 않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서도 총격으로 10대 소년이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미국 최대 명절이란 추수감사절이 총격 사건으로 얼룩져버렸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총격과 관련한 성명을 냈는데요. 또 다른 끔찍하고 무분별한 폭력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식탁에 비어있는 의자가 더 많아졌고 최악의 희생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족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올해 나는 가장 중요한 총기 개혁에 서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며 우린 더 큰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낙태 관련 소식인데요. 미 보건당국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를 내놨네요.
네. 자, 미국에서 여성들이 조기 임신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임신 중절약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임신 9주차나 그 이전에 시행한 낙태 가운데 51%가 임신 중절약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임신 중절약 다음으로는 시술이 보편적인 낙태 방법이었는데요. 임신 13주 차나 그 이전 주간에 낙태한 낙태 가운데 이 40%가 중절 시술을 거쳤습니다.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임신 중절약 사용이 더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해인 2019년보다 22%가 늘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약을 이용한 낙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가 154%나 증가했습니다.
네. 낙태는 어떤 약을 씁니까?
예, 대표적인 낙태약으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자, 이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차나 이보다 이전 시기에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네.
자, 의료진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면 수술을 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전에 먹으면 낙태율이 96%에서 98%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약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우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이 미페프리스톤이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 문제를 개별 주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2개 주에서 현재 낙태가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미페프리스톤은 이전보다 구하기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구하기 쉬워졌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후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약은 원래 여성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병원 방문이 힘들어지자 FDA는 일시적으로 이런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진료를 받은 뒤에 처방전을 받아 우편으로도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후 FDA는 작년 12월에 이 조처를 영구화했습니다.
그러면 낙태약을 계속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결정에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반응이 나뉘었는데요. 자, 낙태 반대권 단체들이 지난주 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FDA가 지난 20여 년 동안 미페프리스톤을 허용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상원의원 9명은 지난주 FDA에 서한을 보내 미페프리스톤을 유산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더 많은 여성이 이 약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낙태, 지금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진보주의자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낙태 권리를 지지합니다.
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이 낙태 권리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갈등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낙태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CD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는 62만 건이 좀 넘었습니다. 이전 해니 이건 지난 해인 2011년과 비교하면 15% 줄어든 수치인데요. 낙태 가운데 93%는 임신 초기인 13주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카타르에서 2022 월드컵 축구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 대회로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월드컵 대회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드컵의 역사.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 FIFA 주관 아래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 대표팀을 가리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용어는 사실 어느 종목, 어떤 국제 경기에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월드컵 하면 FIFA 월드컵 축구 대회를 떠올릴 만큼 이 대회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FIFA 월드컵은 축구라는 단일 종목의 국제 대회지만 그 인기는 전 세계 스포츠 재전인 올림픽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오늘날의 월드컵 대회는 FIFA 3대 회장이었던 줄 리메가 1928년 국제 축구 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게 시작입니다. 그 배경은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축구를 사커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는 당시 풋볼이라는 미국형 축구, 즉 미식 축구의 인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축구가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리메 FIFA 회장은 각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축구 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2년 후인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유.
그렇다면 FIFA는 왜 축구 종주국인 영국이나 리메 회장의 고국인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가 아니라 멀리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첫 월드컵 대회를 열기로 한 걸까요? 월드컵 1회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이유는 우루과이의 축구 실력이나 국민 관심도, 축구 경기장 등 기반 시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는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과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계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축구 금메달을 딴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열기도 뜨거웠고 당시 유럽에서도 드물었던 대형 경기장 완공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나라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치를 원한 나라는 우루과이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대회는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남미에서 열리다 보니까 유럽의 축구 강호들이 비행기와 숙박 등에 드는 경비를 이유로 참가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루과이가 경비 일부를 대주겠다고 나선 끝에 결국 13개 나라가 참가하는 1회 대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꺾고 승리해서 최초의 월드컵 대회 주최국에 최초의 월드컵 우승국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운영 규칙과 역대 우승국.
월드컵 대회는 FIFA 회원국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FIFA에 가입한 나라는 모두 211개 나라입니다. 대회는 지역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 남미 등 6개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서 모두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참고로 개최국은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지역별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나라의 수는 성적과 FIFA 순위 등을 종합해 안배하는데요. 지역 예선은 각 지역의 축구연맹이 전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통상 지역에서는 홈과 원정 경기로 치러지고 월드컵 본선이 열리기 거의 3년 전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계속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먼저 조별 예선이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32개 팀이 4개 팀씩 모두 8개 조에 배정되는데요. 각 조에 배정된 팀들은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들과 모두 경기를 치르고 이들 경기에서 획득한 승점에 따라서 16강 진출이 결정됩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가려지면 이제 16강전이 시작되는데요.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 형식, 즉 단판제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역대 최다 우승팀은 브라질로 지금까지 모두 5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4번,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2번씩,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한 차례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승컵을 거머쥔 팀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유럽의 또 다른 강호인 크로아티아를 4-2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는 여러 징크스나 기록이 깨지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가 개막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지지 않는다는 징크스가 92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일 개막전에서 에콰도르가 개최국인 카타르 상대로 2-0으로 승리하면서 이런 공식을 깼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은 것도 이번 대회 이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들은 FIFA 랭킹 51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은 9%도 안 된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일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미국은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 이란, 웨일스와 함께 B조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모로 껄끄러운 이란과는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편성됐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최고 성적은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이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과 잡음.
이번 카타르 월드컵 대회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지만 논란과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해 카타르가 2010년에 월드컵을 유치한 후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약 6,500명의 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 성소수자 인권도 논란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부 선수는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인권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타르는 또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 근처에서 맥주 파는 걸 금지해서 후원사인 버드와이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저런 논란 속에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차기 미 연방 하원 의장의 유력시 되는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입니다. 지난 15일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내년에 출범하는 118대 의회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맥카시 대표가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케빈 맥카시 의원은 1965년생으로 올해 57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빌 토마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02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에 당선됐고요. 2006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70%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워싱턴 중앙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하원 원내부총무, 원내총무를 거쳐서 2018년부터 공화당 하원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당이자 소수당 원내대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공화당 내 친 트럼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소극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하루 전날 차기 하원의장으로 맥카시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을 하원의장 선거는 내년 1월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기려면 과반인 218표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맥카시 대표의 의장 선출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싸고 공화당 안에서 분열이 생길 경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월드컵 대회 임모점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케빈 맥카시 미 공화당 하원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다 얘기하세요.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look sad. Is something wrong?
No, I'm fine.
Don't keep it bottled up.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It's not good to keep things bottled up inside. It's always helpful to tell people how you feel. Better to get it off your chest.
쟈니, 제게 슬퍼 보인다면 무슨 일 있는지 물으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n't keep it bottled up.
Don't. 하지 마세요. Keep it bottled up. 병에 담아둔다. 그러니까 don't keep it bottled up. 병 안에 무언가를 담아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속 끓이지 마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Don't keep it bottled up. It's not good to keep things bottled up inside. Don't keep it bottled up inside.
속 끓이다라는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m stewing in my own juices.
혼자 속 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It's not good to keep that bottled up inside.
그러면서 잔이 한 마디 더 했죠. 털어놓으세요.
Better get it off your chest.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으세요.
Get it off your chest.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Don't keep it bottled up inside. Just get it off your chest.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고 꿍에 있을 때 나한테 삐쳤어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upset with me?
No, I'm fine.
Don't keep your emotions bottled up.
I don't want to talk to you.
Are you still holding something against me?
잔이 자기한테 화났냐고 물었습니다.
Are you upset with me?
감정을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속 끓이지 마세요. 이런 표현했죠.
Don't keep your emotions bottled up.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to you.
눈치를 챈 잔이 나한테 계속 삐졌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re you still holding something against me?
Hold, 유지하다, 나와 상반된 상태. 그러니까 나한테 화났어요? 삐치다라는 표현.
Are you still holding it against me?
나한테 아직 꿍해 있어요?
Are you still holding something against me?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Don't keep it bottled up.
이 표현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sad. Is something wrong?
No, I'm fine.
Don't keep it bottled up.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It's not good to keep things bottled up inside. It's always helpful to tell people how you feel. Better to get it off your ch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Don't keep it bottled up.
털어놓으세요.
Get it off your chest.
속 끓이고 있는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